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정부의 주요 대내외 정책으로 지시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는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기후변화 문제를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이 백악관에서는 기후의 날이지만 일자리의 날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현대적이고 탄력적인 기후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미래 구축을 통해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 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중단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 개발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증대하며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조율할 대각관 내 부서와 장관급 인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에서 점점 더 적대적인 측면이 있지만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영역이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어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집단 학살이 자행됐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 문제에 대해선 이란이 핵 합의에 따른 의무를 다시 완전히 준수하면 미국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긴장이 최근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의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강화된 데 대해 타이완은 중국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첸 대변인은 현재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행하는 군사활동은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해결하고 국가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활동은 외부 간섭과 타이완 독립세력에 의한 도발에 대한 근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연속 1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대표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전 세계 70개국으로 확산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제 밝혔습니다. WHO는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도 31개국으로 확산했고 브라질에서 보고된 변이는 8개국에서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WHO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도를 높인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는 예비적이며 확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IOC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IOC 이사회 이후 진행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취소나 연기에 관한 여러 보도가 있지만 이런 모든 추측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거나 2032년으로 연기하거나 다른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IOC는 오는 7월 23일 개막식을 여는 것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또 선수단의 일본 입국 절차와 감염병 예방 조치 등 올림픽 개최 방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을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 미국 영화연구소가 2020년을 대표하는 올해 영화 수상작 10편을 발표했습니다. 영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미국 예술문화유산을 더 탄탄히 하고 관객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상인데요.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난 감독의 쟁쟁한 작품들과 함께 눈에 띄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계 미국인 아이작적 감독이 만든 영화 미나리입니다. 1980년대 아메리카 드림을 품고 미국 아칸소로 온 한국인 부부와 또 그 부부를 돕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할머니가 있는 어느 이민 가정의 이야기를 그려냈는데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영화 미나리 이미 할리우드에서 각종 영화제에서 극찬과 함께 많은 상을 휩쓸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고요. 특히 영화의 조연으로 나온 여배우가 화제의 중심입니다. 이미 영화 미나리로 연기상을 벌써 20개나 받았습니다. 할머니 순자 역을 맡은 이 배우, 올해 나이 75세 윤여정 씨입니다.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시상식 무대에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배우상 부문에 이름을 불리게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커지고 있고요. 한국 매체에서는 이제 한국의 여배우도 오스카 시상식에 나갈 드레스를 고를 시간이다, 이런 기대 섞인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29일 금요일 북한은 매우 차갑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가장 추운 곳 삼전입니다. 영하 33도. 해주와 장전은 영하 11도에서 시작돼 있고 삼전은 낮제도 영하 21도에 머뭅니다. 장전은 0도로 모든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에는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맑아집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눈 내리겠고 서해상은 구름 많이 낍니다. 물결이 매우 높습니다. 동해상이 1.5에서 8m, 서해는 1.5에서 4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7도입니다. 신의주는 영하 17도에서 영하 6도, 개성 영하 13도에서 영하 4도입니다. 원산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 함흥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 청진 영하 14도에서 영하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로이 오빌슨의 오 프리티 워먼, 아름다운 여인 들으시고 오늘 준비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아니요.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구촌에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전면 이행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거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세계보건기구 WHO팀이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촌 오늘 미국 국무장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취임 후에 첫 언론 브리핑을 열었네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책임지게 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 미국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란에 대해서는 한동안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가 유지될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란 핵합의도 탈퇴를 했고 이란에 대한 제재도 복원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해서 체결한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 5월에 일방적으로 탈퇴했고요.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에 이란 핵합의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합의 사항들을 전면 이행할 경우라는 이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네. 이란은 지금 핵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듬해인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란 핵합의 사항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왔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로 이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상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이란 핵합의 복귀에서 멀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란이 지금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겁니까?
네, 이란 핵합의에서 이란은 이 우라늄 농축의 농도를 3.67%로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이 우라늄 농축의 순도는 핵무기 개발의 핵심 조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란은 이 4.5%까지 올린 상태인데요.
네.
최근 이란 정부는 이를 20%까지 올리겠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핵무기를 생산을 하려면 농축 우라늄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도 90% 이상을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20%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라늄 농축 공정의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다음 과정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이 또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네, 이란 핵합의에는 이 농축 우라늄 보유량도 202.8k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2,442kg이 넘습니다.
네.
네, 이란 핵합의는 또 원심 분리기 보유량, 성능, 중수 보유량도 제한하고 있고요. 포르도 핵 지하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최근 이 포르도 시설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이런 위반 사항들을 시정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핵 합의를 이행하는 게 미국이 핵 합의에 복귀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그 시점이 아니고 또 이란이 제대로 핵 합의를 이행하는지 조사 평가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정부 이런 대이란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자리에서 물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엘리엇 에이브런스 전 이란 특별대사가 BOA에 보낸 인터뷰 답변을 보면요. 빠른 이란 핵합의 복귀가 없을 거라는 이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런스 전 특사는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풀기 전에 이란이 먼저 행동하고 이란이 이를 준수했는지 평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 의회의 이란 핵합의 지지자들이라든지 세계 싱크탱크 전문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란 핵합의는 미국 말고도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나라들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 핵합의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이란이 오랜 협상 끝에 2015년에 합의를 도출해낸 거죠.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에도 이들 나라는 이란 핵합의가 사장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요. 하지만 이란이 핵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응도 봐야죠.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이 핵 합의에 복귀하는 즉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합의해서 일방적으로 먼저 탈퇴했고 유럽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이란도 약속을 축소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크 타크트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27일 미국이 핵합의 복귀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이 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지난 14일에 이 중국 후베이에서 우한에 도착했는데요. 2주 동안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 28일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들의 활동에 더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사단이 따로 기자회견 열었죠?
아닙니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경에 묵고 있던 호텔에서 나왔는데요. 호텔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대기 중이던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호텔 앞에도 이들과 기자들이 가깝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란 금지선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활동인데 기자회견도 없고 그러면 조사단은 격리 기간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겁니까?
호텔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에 이 중국 보건 당국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피터 벤 엠바렉 박사는 하루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씩 회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현장 조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네, WHO 측은 이들이 어딜 방문하고 또 누굴 만날지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엠바렉 박사는 지난해 11월에 화산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화산 수산물 시장이라면 그 초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이 수산물 시장은 해산물뿐만 아니라 각종 야생동물도 파는 곳인데요. 2019년 12월에 우한에서 최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보고된 후에 이곳이 최초의 진원지로 지목됐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출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현장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 중국 정부가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한에서 처음 감염자가 보고됐을 뿐 첫 발원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 등 국제사회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국 WHO의 조사를 받기로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거라는 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WHO 측에서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WHO 측도 바이러스 기원 조사는 매우 힘들고 복잡한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한 번에 답을 찾을 걸로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거리 해리스 WHO 대변인도 앞서 이 조사단의 방문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사단이 확실한 답을 찾을 걸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감염병 연구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백신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여러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그리고 미국 모더나사 백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요. 중국 시노백 백신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일부 나라들이 수입해서 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 지금 백신 물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물량을 선점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하지만 전 국민 모두에게 접종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고위험군, 의료 종사자 등 우선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백신은 모두 두 번 접종해야 하는데 많은 나라에서 지금 2회차 접종 분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제약회사들이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육 지책 끝에 일부 국가에서는 2회차 접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내놔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가장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영국은 유럽연합 EU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놓고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네, EU는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총 4억 회 분량의 백신 분량 계약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영국이 EU보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영국은 올해 4월 전에 1억 회 분을 먼저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EU는 2,500만 회 분만 받게 되는데요. EU는 영국에 먼저 공급할 게 아니라 유럽 국가 전체에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까?
네. 주세페 콘테 총리가 최근 세르조 마차렐라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테 총리가 이끌던 연립정부가 붕괴 위기에 있는 가운데 콘테 총리가 사임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연정이 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까?
네, 연정에 참여했던 비바 이탈리아가 지난주 연정에서 탈퇴해서 연정이 상원 다수 세력 지위를 잃었습니다.
비바 이탈리아는 왜 연정에서 나간 거고요?
네, 이 정당을 이끌고 있는 마테오 렌치 전 총리가 콘테 총리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응, 또 유럽연합이 지원할 코로나 기금 분배와 관련해서 콘테 총리의 비전이 없는 걸 비난했고요. 네. 그러면서 콘테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렌치 전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언급한 건데 사실 이탈리아 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죠?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집계를 보면요. 28일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약 250만 명, 누적 사망자는 8만 7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자, 렌치 전 총리가 EU의 지원금도 문제를 삼았습니까?
네, 렌치 전 총리는 EU 지원금을 앞으로 유망한 이 디지털 또 친환경 기술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원금 배분을 기술 관료가 아니라 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참고로 EU가 이탈리아에 제공할 지원금은 약 2,500억 달러 규모로 총 지원금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탈리아의 연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타렐라 대통령이 콘테 총리의 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현 연정의 다수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콘테 총리가 일부 정책도 수정하고 새로운 인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렌치 전 총리가 콘테 총리가 연정을 이끄는 걸 끝내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콘테 총리가 이 경우에는 다른 상원 의원들에게 새 연정을 만들자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콘테 총리가 끝내 총리 자리에 다시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반체제 성향의 오성운동, 또 중도좌파 민주당 등이 다른 한두 개 정당과 함께 연정을 꾸리고 새 총리를 내세울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콘테 총리가 한두 개 우익 정당과 연정을 만들어 이를 이끄는 방안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이들 우익 정당이 지금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BBC가 분석했습니다.
네. 자, 콘테 총리가 총리 자리에 올랐던 게 2018년도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2018년 3월 총선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한 오성운동과 극우정당인 동맹이 연정을 선택하면서 총리로 뽑았습니다.
네, 총리에 오를 때만 해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콘테 총리는 이 피렌체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겸했는데요. 사실상 정치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정 구상 협상에서 타협책으로 이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그는 2019년에도 연정이 무너질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때도 이 사퇴 카드로 활용해 연정을 이끄는 수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처 관련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미국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에 걸린 소식, 그리고 서부 주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학교 이름에서 링컨과 워싱턴을 빼기로 결정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처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당국에 지시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직전에 연설을 통해서 강조했는데요. 기후 현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미국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지역 이것을 위해서 세 건을 서명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보시죠.
네, 첫 번째 행정명령은 국내외의 기후 위기와 싸우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정부 소유 토지나 연안에서 석유와 가스의 신규 수출을 중단하고요. 화석연료 보조금을 축소하는 조치가 앞으로 시행됩니다. 둘째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과학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자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정직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자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행정명령은 기후변화 관련 사안들을 연구하고 조언할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여러 조치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미국 정부의 기후환경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는 이정표적인 조치다 이렇게 워싱턴포스트가 평가했습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판단하지 않았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환경 규제가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국제적인 약속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도 미국이 탈퇴하도록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이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는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후변화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기후변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 외에는 이 대통령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존 케리 기후특사가 이날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를 애써서 무시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다루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정부기관과 산업 각 분야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무시하는 것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비용이 적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미리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대응을 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아내는 게 나중에 피해 복구에 들어갈 비용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투입되는 납세자들의 돈이 최근 수년 동안 막대한 액수를 기록했다고 캐리 특사는 설명했는데요. 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미국 주변에서 점점 허리케인의 위력이 강해지고 발생 횟수도 늘어난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치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근데 2035년까지 탄소 없는 전력 분야를 성취하겠다고 백악관 측이 이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에서 화력 대신 이 풍력이나 태양열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조치를 통해서 2050년까지 넷 제로 경제로 가는 되돌릴 수 없는 길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후변화 관련해서 넷 제로 경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 넷 제로 경제라는 말은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서 사실상 제로, 0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경제와 산업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멈추도록 하는 건데요. 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각 회원국들이 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밝혔습니다.
네. 자, 새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환경단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가스업계를 비롯한 화석연료 기반 산업 분야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에너지 업계에서 5만 8천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웨스턴 에너지 연합 측이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서부 지역에 기반을 둔 석유 가스 회사들의 모임인데요. 관련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도 냈습니다.
네, 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에너지 업계 주장. 자,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에너지 업계 근로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캐리 특사가 말했는데요. 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는 기후대책 때문이 아니더라도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태양열 기술자와 풍력발전기 운용기사 등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이 연방법원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 남부에 있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26일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 동안 유예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루 팁턴 텍사스 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적었는데요. 이 추방 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조치입니다.
네, 이 해당 조처가 바이든 행정부 이민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꼽혀 있죠?
그렇습니다. 이 100일 동안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이 취임 첫날인 20일 바로 지시를 내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AP통신은 이번 법원 명령 때문에 불법 이주자 약 1,100만 명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계획을 비롯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정책이 초창기부터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법원에 제동이 걸린 100일 추방 유예 조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살펴보죠.
네. 데이비드 페코스키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 대행이 지난 20일 세관 국경보호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관련 지시를 내렸는데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의 위협과 더불어 11월 1일 이후에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이전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대부분 100일간의 유예 조치를 적용받도록 한 건데요. 이 조치가 지난 22일부터 발효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처가 지금 법원에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 주정부가 여기에 반발했던 겁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22일 추방 유예 조치가 연방 이민법규에 어긋나고 텍사스 주와 전임 트럼프 행정부 간의 합의에도 어긋난다면서 연방법원에 추방 유예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냈던 겁니다.
네, 텍사스 주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합의를 맺었던 거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말기에 텍사스 주정부를 비롯한 일부 주와 이 주정부 당국들이 체결한 합의인데요.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 경우에 미리 이 주정부들의 통보를 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합의를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퇴진하는 행정부가 차기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지금 결국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티판 판사는 이번 명령이 텍사스주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토안보부의 유예 조치 이전에 현상 유지를 위한 연방법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특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네. 자, 법원 결정에 따른 반응을 좀 볼까요?
네. 텍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이번 판결이 승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유예 조치는 좌파 진영의 선동적인 반란이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지난 6일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선동 혐의로 두 번째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이렇게 빗대서 표현한 겁니다. 텍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이기도 한데요.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민 옹호 단체들의 반응은 반대겠죠?
네,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민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의 텍사스 지부는 이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켰는데요. 법원 결정에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유예 조치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이민자 가족들의 분리를 막는 데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 이름에서 링컨, 워싱턴, 이 대통령 이름들을 빼기로 했다고요?
네. 서부 주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공립학교들의 이름에서 링컨과 워싱턴 등의 이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위원회가 최근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6표 대 반대 1표로 의결을 했는데요.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노예의 해방 조치를 단행한 에이브러햄 링컨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 포함된 조치라서 그 배경이 뭔지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노예 제도나 인종차별에 관련됐던 인물들을 학교 이름에 쓰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경우 미국 건국을 주도한 인물로 존경받기는 하지만 흑인 노예 소유주였다는 점에서 이번 명단에 오른 거고요.
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경우 노예 해방의 공이 크기는 하지만 원주민들을 압제한 기록 때문에 포함됐다고 교육위원회 관계자가 현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학교 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네, 총 44곳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교육군 내 125개 학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분량인데요.
그렇네요.
링컨과 워싱턴 외에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현 연방 상원의원도 명칭 제거 대상입니다. 이 제퍼슨 대통령은 흑인 노예 소유주였고요. 파인스타인 의원은 1980년대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시위대가 훼손시켰던 남부연합군의 깃발을 시청에 다시 개양하도록 지시한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부연합이란 것은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남부지역 주들의 모임입니다.
네. 자,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시청 측이 내놨습니다. 이 교육위원회 표결 다음 날인 27일 런던 브리즈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우리 지역사회와 가정, 학생들과 관련된 중요한 대화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4월까지 이름을 바꾸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원격 수업 중인 아이들을 교실에 돌려보낼 계획이 없지 않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이걸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이게 시장의 판단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 교육위원회가 결의안 작성을 구체화했던 지난달에 런던 브리즈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모욕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학교 이름을 지금 바꿀 게 아니라 팬데믹을 극복하고 교육과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자, 팬데믹 와중에도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한 또 배경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유산 철폐 운동에 따른 움직임이다라고 주요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에 남부연합 관계자나 인종차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상징물들을 없애자는 여론이 커졌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 당국들이 이런 여론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네, 주요 지역의 당국의 대응 조치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미시시피 주의회는 주 깃발에서 남부연합군 문양을 삭제하고 새로운 도안을 채택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롭게 만든 깃발을 최근 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버지니아주 등지에서는 남부연합군 지휘관의 동상을 철거하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각 지역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일부 학교 이름을 바꾸는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노라 존스의 당신만이 날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턴미온 드시고요. 오늘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노예 출신 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민권운동가이며 작가이고 강력한 웅변가에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1800년대 미국의 가장 저명한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날 때 그의 정식 이름은 프레드릭 어거스터스 워싱턴 베일리였습니다. 1818년 메릴랜드주 터카호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와 그의 어머니 해리에트 베일리는 에드워드 로이드 대령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대농장의 노예였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주인은 아론 안토니라는 백인 대위였습니다.
프레드릭은 아버지가 백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토니 대위가 바로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프레드릭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해리엇 베일리가 다른 농장으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두어 차례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프레드릭이 7살 때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프레드릭은 그 후 할아버지 아이잭 베일리와 할머니 베츠 베일리 밑에서 자랐습니다. 프레드릭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지역의 다른 노예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프레드릭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소유, 즉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적어도 어릴 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프레드릭은 8살 때 메릴랜드주 발티모시에 있는 휴 올드라는 사람에게 가사일을 돌보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나중에 쓴 글에서 프레드릭은 자신의 일생 중 그날의 이별이 가장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그런 경험 때문에 프레드릭은 세상의 악과 탄압적 노예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고 수뢰했습니다.
다행히도 새 주인 휴 올드의 부인 소피아는 프레드릭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대했고 글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며 글 가르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교육이 금지되어 있었고 메릴랜드 주에서도 노예 교육은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노예가 글을 읽을 줄 알면 반란을 일으키고 달아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소피아는 글 가르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볼티모어에서 만난 백인 소년들로부터 길거리에서 은밀하게 계속 글을 배웠습니다. 백인 소년들은 프레드릭에게 너도 인간이야,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 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월드는 프레드릭을 에드워드 코베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베이는 걸핏하면 프레드릭을 구타했습니다. 소문난 폭군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프레드릭은 1836년 탈출을 시도했으나 체포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인 휴와 소피아 월드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프레드릭은 그 무렵 애나 머레이라는 흑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애나는 5살 연상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머레이는 노예 신분을 벗어나 파출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레이는 돈을 모아 프레드릭에게 주면서 기차를 타고 뉴욕시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프레드릭은 그렇게 해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프레드릭은 뉴욕에 도착한 감회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자유로운 삶은 1838년 9월 3일 시작됐다. 다음 날인 4일 아침 나는 대도시 뉴욕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자유인이었다. 어렸을 적의 꿈, 성인으로서의 희망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옛 주인에게 나를 얼금했던 줄은 끊어졌다. 이제 누구도 나를 노예라고 부를 권한도 나를 조종할 수도 없다.
프레드릭 베일리는 뉴욕에서 이름을 프레드릭 더글러스로 바꿨습니다. 노예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글러스는 얼마 후 애나 머레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매사추세츠 뉴 베드포드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더글러스의 노예 폐지 운동은 184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엔타이슬레이버리 소사이어티라는 노예 반대 단체의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노예 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더글러스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더글러스는 굵고 강력한 목소리로 비참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연설에 큰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더글러스는 이때부터 매사추세츠 노예 반대 운동의 요원이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다음부터 더글러스는 야유, 조롱, 모욕, 폭행 등 어떤 난관이 있어도 결코 굽힘이 없는 노예 반대 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그 연설이 있은 후 매사추세츠 노예 반대 단체는 프레드릭에게 북부의 여러 주를 순회하면서 연설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글라스는 주인들이 노예들을 매일 구타하는 이야기, 굶주리는 이야기 등 잔인하고 억압적인 노예 생활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글라스는 자신이 연설할 때 들려준 참혹한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1844년 나온 미국 노예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글라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쓴 그 책은 즉각 베스트셀러가 됐고 3년 동안 9번이나 새로 찍어냈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와 독일어로도 번역돼 유럽을 비롯한 각지에 퍼졌고 오늘날까지도 많이 읽히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그 후에도 자신의 노예 시절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여러 모임에서 연설도 많이 했습니다. 1852년 독립기념일에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인과 흑인에게 독립기념일은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7월 4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나라에 정치적 자유가 탄생한 날입니다. 7월 4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7월 4일이 미국의 노예들에게는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흑인들에게는 매일매일 겪는 그 무서운 차별과 벌을 1년 중 어느 날보다 뚜렷하게 되새기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미국 말고는 이 시간 세상의 어느 나라도 그 이상 충격적이고 피를 흘리는 죄악이 자행되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861년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갈등도 전쟁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더글러스는 흑인들에게도 북군에 들어가 노예 해방전에 참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나 북군의 백인들은 그 같은 안을 반대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의 머리가 좋지 않아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드디어 흑인들도 군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식 군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글러스는 흑인 병사들도 백인 병사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그 말에는 동의했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865년 북군이 승리하면서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링컨 대통령은 암살되고 그해 노예제는 폐지됐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그 후 워싱턴 DC의 경찰서장을 포함한 여러 정부 요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2000회가 넘는 연설과 함께 수천 건의 글과 편지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쟁 가운데는 여성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95년 2월 20일 그는 전국 여성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날 오후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워싱턴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78세였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저서 나의 노예 시절과 자유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유색인종의 영예, 사회적, 종교적, 지적인 지위를 위해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모든 인종에게 완전하고 조건 없는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한 중요하고 위대한 과업을 추구하도록 하늘은 나에게 목소리와 펜을 주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노예 출신 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라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네,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95년 영화 꼬마 유령 캐스퍼, Casper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꼬마 유령 캐스퍼는 오래된 저택에서 심술 궂은 삼촌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유령을 보면 겁에 질려 달아나는 바람에 친구 없이 외로웠던 캐스퍼. 그 저택에 어느 날 정신과 의사인 하비 박사와 딸 캣이 이사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비 박사는 자신의 부인이자 캣의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유령부를 무서워하기보단 호기심을 갖고 대합니다. 하비 박사가 죽은 부인의 영혼과 재회하는 장면 대화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들어보겠습니다.
Hello, James. It's all right. It's just me.
I thought I'd have 100 things to say when I...
James. James, I know you've been searching for me. But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understand. You and Kat loved me so well when I was alive that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입니다. Unfinished, 끝내지 않은, business, business, 즉,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미결 사무 혹은 미결 사항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Unfinished business, 일상 대화에서 I have some unfinished business to take care of,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It means something that a person needs to deal with or work on. 끝을 보지 않은 일, 마무리 짓지 않은 일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I have to go home early today. 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돼. To take care of some unfinished business. 끝내지 못한 일 마저 하러. It could be running errands, doing chores, or finishing assignments. Who knows? Anything could be unfinished business. 하비 박사와 캣 부녀는 어느새 캐스퍼 삼촌들과 꽤나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고 특히 비슷한 나이 또래인 캣과 캐스퍼의 우정은 깊어만 갑니다. 그들은 어느 날 우연히 캐스퍼의 아버지가 유명한 발명가였고 유령을 사람으로 돌리는 부활기계를 발명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Hello, James. It's all right. It's just me.
I thought I'd have 100 things to say when I...
James, I know you've been searching for me. But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understand. You and Kat loved me so well when I was alive that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은 unfinished business, 미결사항, 끝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s born to take care of you every single day. Hey! Oh,